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310쪽이네요. 한 목소리로 읽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더 읽을까요? 다시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 전체에서요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속량 또 구속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제목이 정말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오늘 설교가 교리 설교라서요. 어쩌면 딱딱할지도 몰라요. 안 딱딱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도대체 속량이 뭡니까? 구속함.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속량, 구원, 죄사함, 중생, 속죄를 갖다가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대충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그냥 이렇게 사용한다는 건 뭔가 하면요, 구원에 대한 진리를 내가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진리는요 정말 끝이 없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그 깊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중단시키지 말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추구하셔야 돼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니라.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의 삶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에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긍휼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곧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죄사함하고 속량이 같은 거라고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곧자를 썼을까요? 바울이. 잘못 착각하게 되면 그냥 죄사함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이제 설교 그렇게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죄사함하고 속량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이 죄사함 곧이라고 쓴 이유는 뭔가 하면은 속량이라고 하는 것의 첫 단계가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속량으로 들어가는 문 관문의 첫 가장 중요한 문이 바로 뭔가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 것뿐입니다. 우리 redemption, 우리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가지면 돼요. 노예나 혹은 포로가 되어 있는데 속박이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속전을 치릅니다. ransom, 그죠? 이렇게 대가, 속전을 치르고 그 해방 뭐예요? 그 속박된 데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 그림을 가집니다. 여러분마다 그런 그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이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요, 이 이렇게 금방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량된 백성이죠.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렇죠? 애굽에 포로 노예 있다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해방시켰습니다. 마지막 끄집어낼 때 유월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임방과 저 설주에 발랐어요. 그죠? 그건 물론 상징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을 그림이 상징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서 이 속죄의 제물로 혹은 아까 얘기한 그 속전으로 ransom으로서 그죠? 그래서 치르고 사탄의 포로가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뭐예요? 해방시킨다 그런 겁니다. 그 물론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속량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은요 항상 여러분들이요 세 가지를 떠올려셔야 돼요. 세 가지를 항상 떠올려주세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요 속박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나 혹은 포로로 지금 비참하게 지금 그런 상태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교환 거래가 일어납니다. 속전을 치르고 그래서 해방시키잖아요. 그렇죠? 교환 거래가 일어납니다. 노예를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사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뀝니다. 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갖다가 다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뭐 쉬운 거긴 한데 전치사 세 개로 기억하면 쉬운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처음에 from 어디서 해방이 됐죠? 마귀의 속박에서 죄의 그 비참한 그 속박에서 그 감옥에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through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걸 속전으로 치르고 해방된 거예요. 치렀습니다. 값을 완전히 다 치렀어요. 교환 거래가 일어나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For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다 외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는 죄 용서함 받았다 얘기해요.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보면은 자기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똑같아요. 예수 안에 거하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그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 따라서 그냥 계속 그러고 살아가요. 옛날하고 똑같이. 그러면서도 아, 나는 죄 용서하며 확신을 가졌다 그래요. 나는 구원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이에요. 그죠? 틀린 말입니다. 속량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속량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죄 용서함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그래요. 죄 용서함이 구원 아니에요. 다른 얘기입니다. 죄 용서함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속량 받아야 구원 받습니다. 사실은 구원은 굉장히 이렇게 넓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 받았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면 속량이란 말, 구속이란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말입니다. 속량이 핵심이에요. 속량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거기부터 시작해서 사탄의 그러한 그 속박에서 내가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또 성화되고 나중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몸의 속량이라는 말도 나와요. 몸의 구속. 어디 나오냐면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몸의 속량이 뭐예요? 몸의 속량이 뭐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우리 몸이 완전히 바뀝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의 그 몸으로 그죠? 완전한 새롭게 몸으로 바뀌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속량이 마지막 구원에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 여러분, 자, 그러니까 속량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 완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뭐예요? 속량의 날을 기다리죠. 속량의 날을 기다립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니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여러분 얘기해서 아는데 이런 일이 무슨 일이죠? 이게 대환란이에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 막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뭐예요? 막 어두워져 버리고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돼버리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뭐예요?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이때 세상 사람들은 앞에 보면 막 무서워서 기절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요. 왜 들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 기뻐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속량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량은 단순하게 여러분 죄 용서함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시작에 불과합니다. 속량에 대해서는 더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속량하고 중생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속량은 뭐고 중생은 뭐예요? 아주 그냥 여러 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중생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속량은 체험이 안 돼. 여러분 중생한다 위로부터 거듭나는 걸 얘기. 아노센이라는 게 그게 뭐야? 거듭이라는 말도 있고 다시란 말도 있고 위로부터란 말도 있어서 그냥 두 가지 다 쓰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걸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예수의 생명이 내 영혼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체험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중생을. 그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중생한 사람들도 다 그러하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람은 소리는 들려요. 피부에 바람이 닿는 그런 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보여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왔는지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이라서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때는 모르더라도 나중에 중생한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소리는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생명의 삶 시간에 말이죠. 여러분 중생했으면 한번 정말로 성령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량은요. 여러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그죠? 속량, 구속사건이 나한테서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나한테 알려주세요. 일종의 계시하고 계시의 계시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죠? 내 개인적으로 personal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도 있고 그죠? 객관적인과 주관적인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 내가 철저하게 죄에 놓여있고 사탄의 그 속박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속량 받았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나는 완전한 속량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데 아직도 몸의 속량을 내가 기다린다. 그것이 속량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정말로 나에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뭐예요? 성화라 그래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속량 받았기 때문에 중생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관계를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돈해서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느끼셔야 돼요. 이건 뭐 제가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정말 그 속량이 뭐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완전히 다 알 수 있는 게 오늘 설교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은 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자, 첫 번째. 속량을 내가 정말로 알려면은요. 첫 번째 뭔가 하면 내 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의 속박 상태에 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로 아세요?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고 하는 거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규가 있으세요? 그게 프롬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사탄의 그 감옥에서 포로의 그 속박에서 여러분 해방되어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라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거 못 알아들어요. 아니 내가 죄인인 건 내가 알겠어. 자기네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내 죄가 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철저한지를 갖다 자기는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받아들여요. 누가 내 아들을 죽였어요. 내 어린 아들이 있는데 누가 죽였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난 그리스도인이라서 아프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 용서했어요. 나를 완전 용서해버렸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잡혀서 감옥에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내가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이제 좀 놔주십시오. 괜찮아요 하고 얘기하면 그게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왜? 이 사람은 뭔가 하면 국법을 어긴 거예요. 비록 그죠? 나는 용서했지만 그 사람의 그 죄는 그대로 국법을 어긴 겁니다. 한국에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 수감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 외국 수감자들만을 이제 대상으로 또 선교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거긴 대개 보면은 마약사범들이에요. 자기 나라에서는 마약을 좀 거래해도 괜찮아요. 근데 한국 와서 거래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 법을 어긴 거예요. 죄예요.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나 혼자서 마약을 즐겼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대마초 정도는 해도 괜찮은데 캘리포니아 하는 짓을 만약에 한국 와서 그대로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잡혀 들어가요. 왜? 한국 법을 어긴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온 나라들과 온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법을 갖고 다스려요. 이걸 갖고. 성경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내가 탐냈어요. 남이 가진 걸 갖다가. 그럼 어떻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죄입니다. 그렇죠? 동성애는 사회에서는 뭐 괜찮다고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반드시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뭔가 하면은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의 목숨을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진 겁니다. 죄예요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 명령을 나는 지키지 못합니다. 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죄진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라는데 이게 그 뜻이 여러분 들으셨지만 뭔가 하면 이게 표적이 있잖아요. 관역 표적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맞추지 못하고 미스터 마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너 인생 살면서 이 목표로 살아라 하는 그 목표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즐거워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를 다 주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표를 갖다 내가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목표와 맞지 않게 내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쭉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죄입니다.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에 맞지 않게 내가 내 자녀를 키워요. 내가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 분명히 자녀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그 목표를 미스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자녀 키우는 그 전체가 다 죄예요. 내가 직장을 갖게 하고 직장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잃어버려.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직장 생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내가 한다. 여러분 그 죄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갖다 잊어버리고 내가 먹고 마셔요. 먹고 마시는 전체가 다 죄입니다. 더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목자를 맡았어요. 아니면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역을 너무너무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효율적으로 잘합니다. 업적이 많아요. 근데요. 하나됨을 깨뜨렸어요. 자기 주장합니다. 남들을 판단합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교회 일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요. 여러분 제가 타락한 인간이 생산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그 문화, 행위, 우리의 관계, 여러분 전체가 다 죄예요.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에 다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기억 세포 속에도 다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전체가요 죄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가 숨쉬는 한순간 한순간 그게 여러분 죄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다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 받았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순간을 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다 죄예요.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십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따라요. 죄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뭔가 하면 지옥 형벌입니다. 근데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교인들은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문제는 뭐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 자유의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으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싶으면 악을 행하고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랬죠. 무슨 자유의지예요? 에? 내가 하는 모든 게 이게 자유의지가 악으로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기만 하면 악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아세요? 정말 아세요? 이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 내가 나의 죄가요 어느 정도 사악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지 않으면 사해지지 못할 정도로 사악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말이죠. 그죠? 아, 저게 달려있는 저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저게 지금 내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치가 돼야 돼요. 동일시가 돼야 됩니다.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나고, 나의 그 형벌이, 내가 지은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죄덩어리, 죄 안에서 계속 사는 그 죄의 그 형벌이 저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겁고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느껴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실감이 난다면은요, 정말 내 그 죄의 심각성이 정말로 나에게 다가온다고 한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량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감격하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번째, 우리가 속량을 정말로 알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왜 그냥 용서해 줄 수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through예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거. 보세요. 예수님 우리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은 말이야,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갖다 그냥 용서해 주라 그러죠. 그냥 용서,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 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근데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한테 명령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 죄를 그냥 용서 안 하세요? 그죠? 무슨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죄를 그냥 용서 안 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야, 빛이 있으라! 그러면 왜 갑자기 즉시로 빛이 촥 있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죄진 인간들을 향해서, 자, 내가 용서를 선포한다. 용서가 있을지어다. 너희들의 죄는 다 끝났어. 이제 너희들은 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들이 된다 하고 선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왜 하나님께는 세상에 다 쉬운데, 딴 거 다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인간의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어려워요, 하나님께. 왜 그렇죠? 죄는 부채라서 그래요. 부채, 빚, 부담 있죠, 그렇죠? 반드시 부채가 생겨요, 죄를 지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얘기 뭔가 하면 내가 부채를 내가 떠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뒤에서 막 그냥 험담을 했어요. 내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아닌 걸 갖다가 막 그냥 모르고 잘못해서 막 그냥 뒤에서 비난하고 막 그랬다고 가정합시다. 마음이 아프죠. 그 얼마나 뭐 그 인격살인이냐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갖다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를 선포했으면 내가 용서한다. 그 얘기 뭔가 하면은 그 부채를 갖다가 그 진 부채를 내가 떠안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복하지 않아. 내가 그런 어떤 원한이나 그런 그 쓴뿌리를 갖다 내 안에서 키우지 않고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 진 빚을 갖다 그 부채를 갖다 내가 다 떠안고 삼켜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다 끝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요, 내가요 용서한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나서, 그죠? 말은 했어요. 용서한다 해놓고 나서 내가 그냥 그 사람 보기 싫어해요. 피해요, 그 사람 갖다가. 그리고 또 전처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대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빚을 내가, 부채를 갖다 내가 삼켜버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그게. 처리가 안 되고 그냥 연기시켜 놓은 거나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빚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삼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리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리한 게 용서고 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되갚아버리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죠? 그러니까 용서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개인끼리 지은 죄든 혼자 지은 죄든 다 뭐예요? 모든 죄는 다 누구에게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빚을 안겨드리는 거예요. 부채를 안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어떤 죄라도 사람끼리 지으든 혼자 짓는 죄든 갖다가 항상 기억하세요. 이거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는 빚이 생겨요. 부채가 생기는데 반대로요 마귀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권리가 생겨요. 영적인 세계에서 차별과 대변 얘기죠. 그런 그래서 권리가 생겨서 마귀는 뭐예요? 그 권리를 가지고 정당하게 행사를 해요. 우리가 죄 지은 걸 가지고 정당하게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일을 갖다가 마음껏 그냥 막 횡포를 부립니다. 저주, 질병, 죽음. 그러니까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Legally. 한시 동안. 그런데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부채를 잔뜩 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범죄하면요. 그 모든 범죄가 다 쌓여요. 부채로 계속 하나님께 쌓이는데 에이 뭐 그냥 있는 모든 걸 갖다가 그냥 없애버리자. 없는 걸로 하자. 에이, 없던 걸로 해 하고 잊어버리자 하고 그냥 던져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의로운 형벌이 따라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다가 만약 없다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고 심판이 죄에 따른 그 정확한 심판이 다 이루어지지 않다 그러면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못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쌓인 그 모든 죄의 부채를 갖다가 뭐예요? 그대로 그냥 죄 지은 사람에게 떠안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형벌을 갖다 다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 모든 인류가 다 죽어요. 다 지옥 갑니다. 100%.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했냐 하면요. 죄의 부채를 갖다가 자신이 지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지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다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택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렸어요. 다 완전히 다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써 그 형벌 받은 그곳으로서 속죄를 치르고 우리를 갖다가 마귀 가운데서 사하셨습니다. 그 전에 뭐가 이루어졌냐면은 하나님의 있던 그 모든 부채를 갖다 다 탕감시켜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제거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량입니다. 이때 마귀 권세가 깨졌죠. 그렇습니다. 마귀 속박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마귀는 그동안에 우리의 그 죄를 가지고서 죄의 그 권리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붙이고 여기는 권리라 그랬는데 그 권리를 가지고서 우리 갖다가 마음껏 행사했어요. 근데 그 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도 사라 버린 거예요. 권리가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무장 해제가 된 겁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서 밝히 드러내서 다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다 깨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량입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교환 거래가 일어난 겁니다. 자, 세 번째. 속량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소유로 이게 for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만 용서해 주시고요.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뒀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물론 좋겠죠. 마귀의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참 저는 이렇게 참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야, 인간이 정말 너무너무 사악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끼죠, 많이. 보면 볼수록, 그죠? 과거에 인류가 저질러 놓은 걸 보면 말이죠. 1526년에서 1867년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게 뭔가 하면 노예 무역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 상인들이 노예들을 갖다 실어다가 그렇죠? 했는데 보니까 그 숫자가 얼마인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요. 아프리카에서 1,250만 명이 실려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 숫자는 살아서 간 사람들이고요. 실제는 뭔가 하면 두 배가 잡힌 거예요. 근데 반이 죽었어요. 가다가. 반이 죽고, 그러니까 얼마? 2,500만 명.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반이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더라고요. 그 노예들 중에서. 여러분, 노예를 갖다가 노예에서 어떻게 실어 나른 줄 아세요? 한번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 그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PPT 한번 보세요. 한번. 저렇게 실어 날랐어요. 발과 목을 묶어버리죠. 묶어갖고요. 차곡차곡 상품, 이게 상품이에요 완전히. 상품처럼 쌓아서 저렇게 해서 한 달을 지금 여행하는 거예요. 지금 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안 풀어줘요 한 달 내내. 대소변 저 안에서 해결합니다 스스로. 그 다음에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물을 갖다 먹여요, 입에다가. 가끔씩 꿀꿀이 죽 같은 걸 한 번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반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 버려버려요, 바다에다가. 2,500만 명. 이제 꺼도 돼요. 만약에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아주 좋은 노예 상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나 끌려가는 거 싫다 그러니까 그냥 풀어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 노예가 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에는요. 부족끼리 싸우잖아요. 그럼 이긴 부족이 진 부족들을 다 잡아다가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노예상에게 다 팔아버렸어요. 그럼 물론 잡힌 사람들도 있고 거의 10중 팔고 다시 붙잡혀서 노예선을 탔을 겁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 받고 마귀의 손에서 해방된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만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유케만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죄에게 종으로 탑니다. 다시 마귀의 소유가 돼버려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준 겁니다.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옆에 안전히 거하리로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서 자기 어깨 사이에다가 두고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거기는 특별한 소유란 말이, 특별한 말이 나와요. 이사야 62장 보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그 왕관과 같다 그러잖아요.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갖다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좋아야 돼요. 정말 좋으세요? 주인 바뀐 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요. 여러분, 우상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아마 설교 매 설교마다 그거 빼고서 하는 설교를 별로 없죠, 그죠? 거의 매번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또 오늘 그 얘기네. 다 외우겠다. 마귀의 손에서 나를 구출해주고 죄 용서한 건 참 좋은데 목사님 좀 제발 좀 그냥 내버려두세요. 저는 아직도 세상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의의 종이 되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될 테니까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라는 그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여기 있을 겁니다. 그죠? 있죠? 속량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속량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속량은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인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 설교할 때마다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다시 일깨워져서 내 주인이 바뀐 것 같다가 다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과 세상에 있는 그 것들이, 쓰레기들이 내 생각을 갖다가 방해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는 정결하게 돼서 정말 100% 하나님께만 헌신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느라고 정말 뭐 우리가 뭐 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지금 뭐 그걸 갖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저는 여기에 전혀 연연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저 내가 바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저는 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까지도 그 많은 설교를 듣고도 아직까지도 못 버렸다면 세상을 못 버렸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세요. 성령님 정말 돈과 자녀가 나에게 우상이 된 것을 정말 지금 회개합니다. 당장 버립니다. 이 재물 내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내가 사용할게요. 내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장소로 내가 하나님의 그 정말 사역자가 돼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내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방식 기르지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신 대로 공부와 무슨 뭐 이 특별 활동이나 그게 우선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고 정말 말씀을 그 심령 속에 심어넣어주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안에 순교자의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아이로 선교사로 우리가 다 선교사니까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아직 그렇게 안 키운 사람 있어요 혹시? 아이들 갖다가 정말 그래서 우리 맨날 모여서 아이들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 깊이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굉장히 길었죠. 두 번째는 좀 비교적 짧아요. 자, 속량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첫 번째도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제가 할 말이 또 하나 더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속량함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답이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뭐가 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게 3절부터 14절까지가 보면 헬라어로 한 문장이에요. 바울이 그냥 한 문장에 썼는데 그 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찬송을 한다 혹은 찬송이 된다는 게 세 번이 나와요. 여기 저 보면요. 그 6절, 12절, 14절에 나오는데 14절 마지막 끝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도 모자라서 여기는 아까 방금 뭐라고 읽었어요? 아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의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뭐예요?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걸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라고요? 우리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한테 어울려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안다 그러면은 그죠? 그 성막에 나타났던 영광, 이사야가 보았던 영광, 그죠? 신의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안다고 한다면요, 이 말이 진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이 될 수 있어요? 그 누가 보면 2장 12절에 14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이제 찬양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치 벌레와 같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베이비로 아기로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해서 지금 나서 뭐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죠. 그것도 마구간에 그것도 염을 통해 그것도 그냥 천 조각 누더기 천 조각에 둘러싸여서 근데 그것도 뭔가 하면요. 그 아기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 일이래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구속사역이 드디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속량사역이.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혹은 구속사역 이런 게 나오면요 거기에 뭐가 따라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와요. 항상 그래요. 공식과 같이 구속사역이 지향하는 목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춰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이 빛을 갖다가 죄로 찌들고 정말 어둠으로 가득 차있는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을 밝힙니다. 그죠? 빛이 그냥 다 드러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복음이죠. 지금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복음이 구속사역이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아무도 찾아온 사람도 없고 물론 목자로 보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했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예, 이거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요 우리 마음에 비쳤어요. 이미 우리는 밝게 됐습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보이십니까? 이제는 이 빛을 가지고 흑암에 쌓여있는 저 지옥과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그 빛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서 속량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만약 속량 받았는데도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저 방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그 큰일이에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구원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갖다가 개인적인 것으로 돌려버려서 그래요. 내 눈물, 내 감격, 내 구원, 내 죄 용서함 변질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나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가지고 이 구속사역을 가지고도요 사람들이 뭘 보냐면 자기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림을 갖다가 못 봐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는지, 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는지,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동기가 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어마어마한 그 구속사역 전체를 갖다가 보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는 그 정도로 아까 모자란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돼야 합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속량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변화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그 삶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요, 찬송 소리로 들려줘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우리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무슨 지혜예요? 이게 지금 앞뒤를 읽어보게 되면 구속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무한한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알게 하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우리가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구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전달자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죠. 천사가 보고 알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드러내는 전시장입니다. 쇼케이스예요. 교회는 우리들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요, 과거 한 10년 전부터, 10년 전이나 혹은 뭐 5, 6년 전 뭐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봐서 알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많이 변했어요. 정말 달라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목사로서 그걸 보는 것이 가장 힘이 돼요. 그 재미에 목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교회가 더 멋진 전시장이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뭘 전시, 뭘 주목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말 내가 죽고 남들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선교 아닙니까? 선교에 우리 초창기에 할 때 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나 죽고 남 살리자.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열방을 살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해요. 원래 빛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빛의 성격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라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빛을 갖다가, 빛은 침투합니다. 빛은 발산합니다. 막 억지로 덮어두지 않으면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속량받은 여기 앉아계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는 보석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종 다 다른 보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빛을 막 발산하는데 그게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형형색색 정말 아름다운 빛을 갖다가 다 발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보고 막 놀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내 고집, 내 주장, 그냥 내 계획, 내 유익, 내 자랑 그런 걸로 살아간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선포한 이 속량의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 몰라요,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요. 정말 이 모르겠어요. 속량의 진리를, 속량의 진리를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게 전체 다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게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문제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는데 내게 지금 못된 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특성은 기도하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1시간, 2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늘 여러분께 부탁하는데요. 그 기도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30분 이상 앞으로 하루에 30분 최소한 30분은 딴 거 하지 마세요. 뭐 하냐면 십자가만 묵상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30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쭉 가면 뒤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장면들이 있죠. 그걸 펴서요. 하나하나 묵상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한 수년간을 해보세요. 한번 언제까지? 그 오늘 제가 선포한 그 속량의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속에 완전히 깊이 파고들어서 내 것이 될 때까지 묵상하고 있으면요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달려있어.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나한테 리얼하게 다가올 때까지 한번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이 도우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량이 도대체 뭔지, 죄 용서함이 뭔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속죄의 은혜가 도대체 뭔지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바뀌어버립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게 돼요.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자연히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게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이 여러분 아무리 설교 들어보세요 잘 안 바뀌어요. 정말 잘 안 바뀝니다. 인간이 너무 사악해요. 나를 포함해서. 정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속량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묵상하는 거. 하시겠어요?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런 문제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인생의 의미를 갖다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죄책감 문제 해결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안고 살아갑니다. 또 뭐가 있어요? 고통과 죽음의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해결한 거 뭐가 있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그죠?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 진리의 지식을 갖다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다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다 해결 사실은 뭐 보면 한 이거밖에 없어요. 대개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해결하고 다 끝내서 우리 이제 반드시 이거 해결하면 안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모든 문제를 다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전히 완성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을 갖다가 나에게 적용시켰잖아요. 내가 깨닫게 됐어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내가 의롭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속량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에서 여러분 뭘 바래요? 네? 더 이상 세상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미 다 끝냈는데 가장 중요한 뭐 5가지 아까 얘기한 거 그죠?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안 됐나 여기까지? 다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사랑하고 이웃을 농과 같이 사랑하려고 내가 애쓰고 계속적으로 그 명령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에 내가 순종해서 복음 전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뭐 필요합니까? 이제부터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죠? 자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죠?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하나님의 그 뭐예요? 영광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알려주는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이미 받았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더 이상 뭘 필요합니까?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족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이제 남은 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